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죠. 이분을 제가 접하면서 그가 쓴 책 중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솔제니친이 이 책을 쓰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쓴 편지의 그 한 줄이 잘못되어 반역죄 친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수감이 되죠. 10년간, 약 10여 년간 강제 수용 노동소에서 겪은 고통과 그리고 어두운 세월, 그리고 그 하루를 보호받지 못했던 그 어두운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적어낸 내용이 바로 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이죠. 혹한 기회, 얼어 죽지 않기 위해 곡괭이질을 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삶을 살 수 있고 얼어붙은 빵 한 조각을 녹여 끼니를 떼어야 하는 그들의 삶과 애환을 그리며 내 살과 피부가 얼어붙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을 비비며 노동을 해야만 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희망이 없는 생과 사의 사투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여정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을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성향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내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외적인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하나 연출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바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음란이 있었으며 부정과 부패가 있어 난무했고 정욕을 취하기 위해 탐심의 사욕이 있었던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의 배경하고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바탕 속에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요. 이런 고난과 악독과 정욕과 사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하늘의 저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음란과 부정과 이 탐심으로 우상 숭배에 걸려있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었으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또 다른 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심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탄생을 얻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금 태어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금 육체의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던 우리 모두를 향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말씀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단어는요 빌립보서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 천국의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 이 땅 가운데 시민으로 있습니다. 시민권을 부여받아 당연히 그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단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천국 시민권을 받는 우리를 향해서 그 땅에서 온전히 누리고 구원받는 의미로서의 철저한 의미와 그런 철저한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을 가진다. 그러면 낮은 몸은 어떤 것입니까? 낮은 몸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육체적인 욕망과 죽음과 그리고 깨어질 연약함과 썩어 없어질 나의 연약한 몸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확정시켜주셔서 우리가 재림의 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메시지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져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재림의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새 옷과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영광의 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육체적 고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적인 모습까지도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된 소망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께 새 옷으로 입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저 천국의 하늘 소망을 이루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왕자의 모습으로 왕노릇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로베르토 베니니의 주연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높이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영화를 보게 되었으면 슬픈 영화지만 기쁘면서 웃으면서 보고 웃지만 슬픈 영화가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인데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귀도와 아들 조슈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면서 하루하루를 노동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어요. 이때 아버지 귀도는 아들 조슈아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기보다 참혹함 속에서 즐거움과 살아날 희망을 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루에도 죽어날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살아갈 희망이 없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친 기색과 포기한 얼굴이 역력했어요. 그러나 귀도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여념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웃으면서 그의 아들 조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이 험악한 전쟁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아버지와 아들은 가장 험한 곳에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요. 어느 날 연합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해방이 된 날 아들 조슈아는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나고 귀향을 합니다. 인생 최고의 참혹한 날을 가장 아름다운 날로 보낸 조슈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장 참혹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난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혹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처절한 가운데에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시간에 보장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내 미래의 시간은 이미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영광의 날을 기억하며 내가 저 천국에 앉아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아름답게 살 날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의 이 땅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 독특되는 단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전에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전에. 8절 말씀에는요 8절말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바울 사도는 전에는 이제는 두 삶의 이 전에와 이제는 두 삶의 모습을요 상대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로 인해 절망의 삶이었어요. 그럼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죠.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분들이 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요? 나는 죄를 짓지 않냐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죄 없이도 살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고 외친 분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분들은요 항상 이 말을 끊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금 되묻습니다. 그것은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결국 인간은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짓눌러 해방 가운데 없어 안식의 모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죄는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으로, 이 죄악이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다섯 가지 죄악 때문에 그래요. 음란 때문에, 부정 때문에, 사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모습을 죄악 가운데, 거짓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탐심이란 단어가 중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은 뭐하니?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요. 로마서에 보게 되었으면 이 탐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죄다라고 했어요. 죄야. 왜 유독 이 탐심이란 단어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가장 올가매고 사로잡는 것이 탐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력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그 무력에 신경 쓰게 되어지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눈과 귀가 판단을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는 사업을 여러 가지 번창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죠. 축복된 길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체를 또 운영하게 되어지면 가서 사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친구들이 꿈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김진성 목사를 함께 교회 하나 세워 자신이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부터 나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돈을 좀 더 벌고 좀 더 돈을 덜 벌고 좀 더 돈만 더 벌고 더 그런 지가 이미 10여 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탐심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놓습니다. 귀를 듣지 않아요. 보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한 9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되어 있어요. 이러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분함, 분노라는 단어예요. 분노. 한국 사회가 분노의 공화국이에요. 분노의 공화국. 운전하다 말고 분노해요.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분노해요. 동역자끼리 얘기하다가 분노해요. 목사도 분노해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정당하기 위해서 타인의 삶을 향해서 비방하고 악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그것이 나의 비방함과 분노가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러한 길로 인해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히 이러한 것에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0절 말씀에는요, 새 옷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자니 그 행위를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습관과 죄악과 이 모든 것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그 행위를 벗어 던지고 옷을 벗고 새 옷을 흰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 인간은 그 죄악된 길을 어느 정도는 살짝 거치고 왼쪽은 하나님의 옷, 오른쪽은 죄악의 옷을 살짝 거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결단하며 이렇게 벗어 던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벗어 던지라는 단어가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요. 내 행위로 벗어 던져야 되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지 이 모든 것을 내 모습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벗어 던져야 되는데, 조그마한 유혹이 오면 벗어 던지지 못하고 다시금 그것을 입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 내가 이 거짓의 옷을, 비방의 옷을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그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힘을 빌어 주님, 주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 이것을 벗어 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결한 결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각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족의 죽음, 내 삶의 죽음, 내 모든 고난, 내 모든 피폐함,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의 새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다시금 여러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떨쳐 버리시고 새 옷을 입어 새 옷은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 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 새 소망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재림의 때에 나를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삶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고통과 절망의 끈을 가지고 있는 죄악의 옷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소망해요. 무엇이냐? 새 옷을 다시금 입으라라고 했어요. 새 옷을 입으라.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새 옷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고 했어요.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겉으로 보인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속에 내재해 있는 속성까지도 닮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무엇을 감당하셔야 됩니까? 거룩의 모습으로 이끌어야 되고,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취해야 되고, 거룩의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겉에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동역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이십니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보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린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야 되고 나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의 형상인 거죠.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요, 저희 아내는 좀 조그매요. 그렇다고 뭐 이쁘다는 건 아니고요, 제 눈에는 일단 이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에 제 아내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좀 깔끔해 보이는데요, 그때는 얼굴이 또 시커멓고 깔끔해 보이지도 않고 등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팔려간다. 뭐라고요? 저는 아내를 어떤 모습을 하지 않냐고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근데 15년이 흐른 이후에 그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친구들이 저희 두 부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둘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팔려간다, 뭐한다, 안 어울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닮았다는 표현입니다. 아내와 저는 절대 닮지 않았어요. 등치도 불구하고 다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닮았다고 했을까요? 서로 사랑해서요. 서로의 영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세계장을 함께 동역하기 위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영적인 모습 안에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둘이 닮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형상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여전히 그렇게 피폐해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미래 가운데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재림의 때에 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금 소망하며 다시금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 새 옷을 입고 다시금 선포하면 나가 이 땅의 삶의 가운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저 천국에 이끄실 주님이시기에 오늘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